우리가 지난 7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자가 될 되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본성상 아들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지요. 우리는 본래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된 반면에 예수님은 영원적 출생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로서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성을 배제하고 제거하고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단순한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만 되었던 이유는 우리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극복하고 또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54문을 이제 보시면 이런 질문이 나타나지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 위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행하시며 천사들과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건지실 분이다 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흐라는 말인데 결국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구약의 사람들이 임직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그분의 고유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직함,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메시아로서의 직함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요. 어떤 신학자는 이 주님이라는 이 칭호는 가장 풍성한 기독론적 호칭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성한 기독론적 호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주라고 하는 칭호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속 정치가들을 향해서도 주라고 불렀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부를 때나 그리고 로마 황제를 부를 때도 큐리오스, 로드, 주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뭐 노예가 주인에게 부를 때, 주인을 부를 때 역시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때도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지기에게도 주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와 선지서를 잘 살펴보면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주라고 부르는 무슨 남편이나 주인이나 황제나 세속 권세자이기 때문에 주라고 부르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매우 높은 차원에서 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던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의심 많은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근데 도마는 그 사실을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도마의 호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서 그때 말하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세속 정치가들에게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서의 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신적인 칭호로서 주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 아도나이,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말하는데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은 본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70인역 성경을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0인역 성경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70인역 성경은 BC 2, 3세기 때 쓰여지고 그리고 어떤 말로 쓰여졌습니까? 헬라 말로 쓰여졌죠. 히브리어 성경으로 쓰여진 이 마소라 사본을 오랜 기간 동안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디아스포라대 유대인들이 자국어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통용이었던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주, 이 헬라말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이 6,000번 이상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죠. 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서 주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주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사용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똑같은 명칭을 예수님에게도 사용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성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주라는 명칭이 자주 나타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마서나 다른 서신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풀네임이 나타날 때는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예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나가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풀네임이 등장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루해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풀네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 54문 답에 보시면 왜 주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 위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행사하시고 특별히 천사들과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 보면 주라고 하는 이 칭호는 단순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은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런 고백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왜 그분의 전생을 생략하고 출생에서 즉시 죽음으로 넘어갑니까? 여기서는 단지 우리의 구원의 본질에 속한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보시면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말해서 탄생에서 즉시 죽음으로 옮겨갑니다. 물론 이 탄생과 이 죽음 사이에 고난이 끼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특별히 죽음 직전에 이 고난이 극치에 달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사실은 탄생과 그 다음에 죽음에 방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이외에 예수님의 일반적인 공생애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성인으로 자라가시는 이런 성장의 과정을 겪으신 것, 그리고 자신의 신성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삶의 과정을 탄생과 죽음으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설명하는 최단거리 방법, 최선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삶이었는데 죽음은 예수님의 순종의 극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바로 죽음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영혼과 그 다음에 육신의 분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죄인에게 마땅히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가 죽었다는 한마디 말로 간략하게 고백하지 않고 그에게 고난을 가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말합니까? 이것은 그 이야기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납득시켜 주기 위해서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정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하나같이 예수께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오는 이런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때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행적을 잘 살펴야 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세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정죄당하시고 사형선고를 받으시는 이런 과정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로 봐서는 안 되고 이 일은 우리 자신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내리셨던 이 공식적인 정죄와 그리고 신문과 사형 집행은 사실은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대신 서셔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 대신 정죄당하시고 그 다음에 사형선고를 받으신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일은 예수님 자신의 일만 되어버리고 우리 자신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산헤드린 이 법정에서 정죄당하시고 심판당하시는 사건, 빌라도 법정에서 정죄당하시고 사형선고를 받으시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대신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런 사건, 정죄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되어진 일로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 그리고 유대인들, 이 세 부류의 집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는 죽임당해야 될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서 예수님을 사실은 무죄 방면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의 사두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데모를 해가지고 차라리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들과 또 그들의 사주를 받았던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서 안에는 이 내용은 빠져 있고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만 첨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없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는 적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이들의 죄도 물론 크지만 이 자신을 실제로 내어준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빌라도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물론 유대인들의 죄도 크고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도 크지만 사실은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 쉽게 말해서 빌라도만이 아니에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누구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의 죄도 매우 크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신경에서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만 진술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23장 23절, 22절, 25절부터 22절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2절부터 25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런 정황을 보면 빌라도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것은 좀 불합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 이름만 올라와 있는가?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총독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뭘 나타내 보이려겠는가 하면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역사적인 문맥과 관계없는 무슨 신화가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사건은 분명히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신앙의 어떤 감동을 받는 그런 사건, 그런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의 구속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적 사건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감동을 받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7문의 내용은 이 사건이 죄인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57문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57문 한번 읽어볼까요? 57문,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성과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전에도 죄가 없으셨고 그 다음에 성육신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는 없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과 죄는 물론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범죄한 이유로 인간의 육신을 말할 때 죄와 관계없이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시고 난 다음에 죄를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뭐지요? 왜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세요. 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형벌받을 자의 죄악을 절대로 면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원리는 은혜의 원리죠.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이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원리가 작동을 한 것입니까? 공의의 원리가 작동한 거예요. 최초 인간이 죄를 범한 자리는 인성을 입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인성을 입은 자리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죄한 그 영혼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되는 이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그분이 인성을 입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형벌을 담당할 능력도 없고 또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죽을 천사나 다른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 혹은 안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보통 라틴어로는 안셀무스라고 부르죠. 이 안셀무스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었는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하는데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을 사람이 없는 것은 사람들 모두가 남의 죄를 갚기는커녕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벌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각각 지은 죄는 무한한 죄로 우리 각자가 갚아야 하는데 우리는 무한한 죄를 갚을 만한 무한한 보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지은 죄이기에 사람 자신이 갚아야 하는데 그 죄가 하나님께 지은 무한한 죄라 그것을 갚을 능력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인, 바로 하나님이면서 또 인간인 이런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신경에서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정죄를 당하신 이 사건을 진술하는 궁극적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누구에게? 의로우신 그리스도에게 부과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정죄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정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죄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를 정죄한다라고 말할 때 법적인 어떤 의미로 정죄라는 표현을 씁니까? 물론 그런 표현도 쓰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야 정죄하지 마라라고 말할 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로 정죄라는 의미를 쓰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 본래 정죄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유죄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정죄를 받으셨다는 이 말은 법적으로 예수께서 받으셔야 될 이 법적인 이 죄값을 그분이 사실은 다 치르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와 같은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만한 근거와 이유는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7문에서 무엇이 두드려지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지상에서의 유죄 판결과 천상에서의 무죄 판결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57문 답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이 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범법자로서 유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지상의 심판자 앞에 나아가 그의 입을 통해 정죄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지상에서 유죄 판결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는 하늘에 계신 재판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무죄한 자로 선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57문의 핵심은 지상에서 유죄 판결, 그 다음에 천상에서의 무죄 판결, 이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6장 6절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 그리스도의 유죄 판결 가운데 자신의 무죄 선고를 그의 저주 가운데 자신의 축복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죄 판결 가운데 무엇을요? 우리 자신의 무죄 선고를 그리고 그분의 저주 가운데 우리의 축복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그분께서 고난당하고 정죄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심판받으신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대신하신 행위였다. 그래서 이미 죄값이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8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무죄하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그러한 판단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유효합니다. 주님께서 재판관 빌라도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되신 것은 자신의 죄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일한 사람을 통해 공적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보증이심을 즉 우리의 무죄 방면을 위해 우리 대신 정죄받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하면서 전혀 예수님은 사형당할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이 자꾸 예수님을 내어놓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양심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는가 하면 세수대야를 가져다가 손까지 씻었죠. 나는 이자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었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충동했습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만약에 내어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입니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고 말았고 마가는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에 못 박혀 넘겨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내어주었죠? 자신의 이 총독의 위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실권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결국은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편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자신의 죽음을 여러 번 예언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 지도자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해야만 한다, 반드시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사실은 이것은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린다 그랬죠? 그러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마치 그런 권세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였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유대 총독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강압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동적으로 견뎌내야만 되는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매우 적극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편 1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자면 주임을 당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주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자발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59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59문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셨다면 그는 징벌받아야 될 다른 이들을 구원할 자격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범죄자로 정죄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이셨다면 우리가 져야 될 영원한 형벌을 지실 수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본래 요구하셨던 완전한 의를 성취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악가림도 못하는데 누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율법 순종의 의를 우리를 위해서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었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자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